이사야서 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앗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그 전주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고요. 제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어서 저를 위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아하스가 거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셨어요. 그 징조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죠.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사실은 임마누엘, 여호와의 징조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어라 였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를 다 거절하니까 결국에 그러면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황폐함이에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읽었던 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그날에는 어떻게 되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비슷한 구성으로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25절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영어 성경으로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반복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날에는 있을 것이다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부르시리니. 근데 그게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한글의 문법은 주어와 동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주어와 동사가 같이 앞에 붙여져 있을 때에는 마치 영어식으로 앞에 붙여져 있을 때에는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날에는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절에는 그날에는 깎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21절에는 그날에는 기르시리라고 하고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그날에는 날 것이다. 그날에는 이렇게 된다. 그날에는 이렇게 된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Something's happened.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사실은 하나의 설교예요. 그래서 큰 캐레고리 안에 큰 제목으로 놓고 하면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부분을 가지고 징조와 징벌에 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하스와 유다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야기는 몇 번 반복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징벌에 관한 것,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징조와 징벌 이렇게 정해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 예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15절에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를 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게 이해시켜주겠다고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힘들어요. 우리들한테는.
당시에 유다 백성들한테는 쉬웠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개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학자들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복잡한 건 싫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문맥, 최소한 6장에서 12장까지 있는 그 문맥 안에서의 뜻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15절을 다시 볼게요. 그가 악을 버리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징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죠. 근데 임마누엘 그 징조가 성인으로 어느 날 짜잔하고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까?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가, 즉 한 아기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엄마 품 안에 있고, 그런데 그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말을 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아직은 못해요. 근데 그 아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자기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되기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영악해가지고 돌만 돼도 엄마의 그 음성이, 그 톤이, 그 음성 색깔이 이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건지 행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그리고 한 살 넘어봐요. 이거 하면 돼? 안 돼? 물어보면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알아채요. 그러면 굉장히 유아기 때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엉긴 젖, 그러면 치즈 정도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무튼 그런 꿀과 젖을, 치즈를 먹게 될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꿀 안 먹이죠.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아이고 반가워 그러고서 벌꿀을 콱 갖다 입에다 넣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뭐 저는 육아를 잘 몰라요, 솔직히. 뭐 하여튼 한 살은 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꿀을 먹여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그 아기가, 16절에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면 치즈를 먹고 꿀을 먹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무슨 일이 뭐냐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얼마라고 하는 기간은 최소한 2년에서 3년이에요. 지금 다시 아하스 왕과 주변에 되어지는 역사 이야기로 같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즉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하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징조 안 구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고 따라오셨죠?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보여주시면서 징조를 가르쳐주시면서 이 아기가 젖과, 그러니까 치즈와 꿀을 먹을 때까지, 즉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16절 끝에 두 왕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쟤네들 무서워갖고 아수르의 왕한테 손 내밀고 있는 거잖아. 이제 하나님 얘기예요. 너 지금 저 두 왕국이 너 쫓아낸다고 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한테는 기도 안 하고 나는 믿지는 못하고 저 아수르 왕 믿고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 근데 내가 보여줄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두 나라 왕, 그 두 나라 왕은 이 아기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안에는, 즉 2, 3년 안에는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6절 끝에 보세요.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리라. 네가 미워하는 왕 둘이 누구예요? 아하스가 미워하는 왕 둘이 누구예요? 북 이스라엘과 왕과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의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 두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훗날에 가면 금방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수르가 아하스를 도와준다고 오는 척하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괴롭힙니다. 너 잘난 척하고 아수르에게 손내밀었지? 두고 봐라. 너를 괴롭히는 두 왕은 다 황폐하게 되지만 아수르가 너 힘들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왕은 자기 스스로 똑똑한 척했을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공격할 때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하면 아수르가 도와줄 거야. 나 이 정도면 똑똑하지. 이 정도 계책이면 완벽하지.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도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밖에서는 안 돼요. 이럴 때 제가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용서해 주십시오. 좀 험한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건 아니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징벌에 관해서 17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라는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쪽 왕국이 나눠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나눠질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요즘 한국에서 한동안 유명했던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작년부터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남쪽과 북쪽이 두 동강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라 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가보면은요, 그날이다. 아수르 왕 이렇게 있어요. 번역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가 그날이다 아수르 왕.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게 누구예요? 누가 고난을 줘요? 아수르 왕.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 왕에게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누구로 인하여서? 아수르 왕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17절은 아하스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제시하셨어요. 15절과 16절에서는 그 두 왕이 북왕국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는 이제 아하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와 유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도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짓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길어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The Lord will bring. 여호와께서 가지고 올 것이다. 우리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Lord will br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이다. 누구를? 아수르 왕을.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을 아하스가 나는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을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아수르 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 결과가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리떼와 벌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파리떼와 벌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18절과 19절이거든요. 왜 파리떼와 벌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파리떼는 애굽의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애굽의 하수에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애굽은 파리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하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에 습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습지도 많고 있어서 그래서 벌레도 많고 그 중에 파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돌려가고 라고 했을 때 거절하니까 열 가지의 재앙을 주잖아요. 그 열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가 파리 재앙이에요. 근데 그 파리 재앙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모기 재앙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파리 재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중에 파리 신이 있어요. God of flies. 파리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어리석은 사람들이 파리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파리로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표현할 때 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 남쪽이에요. 저 남쪽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가 불안하고 유다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강대국이 못살게 구는 거예요. 마치 구한말 시대처럼 조선이 망해져 갔을 때처럼 주변의 강대국들이 못살게 구는 거예요. 잡아먹고 그걸 차지하려고. 그래서 밑에서는 파리떼가 올라오는데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그냥 사방팔방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냥 빨아먹고 그냥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해요. 거기서 새끼치고. 근데 벌떼는 뭐예요? 벌떼는 아수르를 표현합니다. 고대 문헌에 가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혹은 아수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면 양봉의 나라. 양봉은 뭐냐면 꿀 만드는 걸 양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봉의 나라 그러면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양봉하는 사람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인용하고 있는 최유원 목사님의 새 주문 구약 성경에는 이 벌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면 말벌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벌이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말벌이 됐든 벌이 됐든 간에 여러분 말벌이 와서 쏘면 굉장히 아프지만 벌이 쏘면 덜 아파요? 어쨌든 무서워요. 어쨌든 무서워요. 꿀벌이 와도 저는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말벌 때가 그냥 떼거지로 온다는 거예요. 잔인함이에요. 한번 공격하면 끝까지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마치 벌떼처럼 유다를 향해서 올 것이고 애굽은 마치 파리떼처럼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불러오는 것이 누가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에 이사야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기억을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앞에 자막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르셔서 열국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어요. 휘파람 소리에 열국이 일어나서 온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과 파리떼 부르시고 벌떼 부르시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극하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는 제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하는 것은 있어요. 간구하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부르고 애굽 군대를 불렀어요. 아스의 마음은 뭐였다고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는 처음엔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유다를 힘들게 할 거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과 아수르는 아하스와 유다를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혹은 꾸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19절 끝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사방팔방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파리떼와 벌떼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숨을 자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벌을 유다 땅에 내리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니까.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불칼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말을 베고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자예요. 조금 편안한 단어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그게 가장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잔꾀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1분, 2분 동안 제가 말장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의 함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예요. 나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진노를 가지고 오십니다. 진노의 항아리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항아리가 우리를 피해가는 겁니다. 내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항아리가 피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고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올 때에 우리를 피해가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pass over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약한데 잘난 척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깨버리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악한 모습,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게 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